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 에어포스 원은 사상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스라엘의 테라비브로 직항했습니다. 취임 뒤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회담이 재개돼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 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대인 성지인 통곡의 벽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사우디에서 테러에 맞선 싸움을 선과 악의 전투로 규정하면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 싸움에 연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행한 이란 관련 연설을 비난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최근 진정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 출발을 하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에 관한 발언들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거래의 결과라며 미국은 사우디로부터 4,800억 달러를 뽑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사우디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이 평화를 위한 동반자가 될 의지를 보일 때까지 세계 각국은 의식적으로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반군들과 그들의 가족 수백여 명이 서부 주요 도시 홈스의 마지막 반군 장악 지역에서 탈출했습니다. 이곳은 4년 전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반군의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탈랄 바라지 홈스 주지사는 기자들에게 어제 알-와이르 지구에서 마지막 피난민들을 태운 버스가 출발했으며 앞서 모든 무장 반군들이 무기를 가지고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지 주지사는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알-와이르 지구에 수도와 전기, 통신을 공급할 것이라며 보안 절차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내전과 폭력, 재난 등으로 자국 내에서 집을 잃은 사람 수가 3,110만 명에 달한다고 국제난민감시기구가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의 내부 난민감시센터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2초에 한 명꼴로 내부 난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의 얀 에게란트 사무총장은 내부 난민은 현재 공식 난민 수의 두 배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다시 국제 의제로 다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난민 감시센터 측은 특히 지난해 새로 발생한 690만 명의 내부 난민 가운데 260만 명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로 홍수와 폭풍, 산불, 혹한 등 악천후로 인한 이재민은 지난해 2,4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태국은 오늘 군사 쿠데타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수도 방콕의 한 군 병원에서 폭탄이 터져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구 경찰은 병원 지하실 바닥의 폭발 현장에서 전지와 전선 뭉치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폭발로 21명이 부상했다며 이 중 한 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폭발의 배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지난 2014년 태국에서 민주정부를 전복시킨 군사 쿠데타 기념일과 관련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중국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6명을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일본 국적자 6명이 불법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인 3명이 산둥성에서 또 다른 3명은 하이난성에서 지난 3월 각각 체포됐다며 이들 두 지역은 중국의 주요 해군 시설이 위치한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5년에도 일본인 4명을 체포하는 등 주기적으로 일본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준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남북 간 민간 교류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계속 단절되어 있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한 정보당국은 탄두 재진입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것은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미국과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복합적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남북 간 민간 교류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무기를 두고 있는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꽉 막혀있는 민간 교류를 일부 완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북 민간 교류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계속 단절되어 있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 여러 접촉과 방북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임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등 한국 내 대북 지원단체와 사회문화교류단체 10여 곳은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대북 접촉을 신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개성공단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인적, 물적 교류를 금지했던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는 시행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벌어줄 우려가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또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재 이 모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 진전 또 그리고 북미 대화 진전 연계선상에서 하고 단지 사회문화 교류 사업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 진전으로 유엔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본격적인 남북 교류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임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계속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는 단서를 날며 사실상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덕행 대변인은 또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남북 간 군통신망 복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연락 채널이 있어야 한다며 군통신선 복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신임 안보실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남북관계가 당장 복원되진 않겠지만 대화 단절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며 한국 주도의 관계 복원 의지를 밝히면서 일례로 군 연락통신망의 조속한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어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죠. 또 북한 매체는 이 미사일에 대한 실전 배치가 승인났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2일 북한이 하루 전 감행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의 2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사일 기술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탄두 재진입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이와 함께 대기권 재진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과 종말 단계의 여러 환경에 대한 극복 능력을 구비했는지 여부라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지상형으로 개발한 북극성 2형을 지난 2월에 이어 약 석 달 만에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 두 차례 시험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500km에 최고 고도가 550여 km와 560여 km로 거의 같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와 관련해 실전 배비를 앞둔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북극성 2형 무기체계 전반의 기술적 지표들을 최종 확인하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적응 가능성을 검토해 부대들의 실전 배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대식 자행 발사대 차에서의 냉발사 체계, 대출력 고체 발동기들의 시동 및 작업 특성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완전 확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자평하면서 미사일의 실전 배비를 승인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시험 발사된 북극성 2형은 최고 고도 560여 km까지 상승해 탄두가 분리됐으며 이 탄두는 음속 10배 이상의 속력으로 한반도 동쪽 바다에 낙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은 북극성 2가 지난 14일 발사한 화성 12와 함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합참은 22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은 준중거리 미사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에 따른 미사일의 분류는 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800에서 2500km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으로 2500km에서 5500km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분류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극성 2의 사거리를 2000km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북극성 이 미사일의 사정권에 태평양 괌 지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관계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거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과 괌은 약 3,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최근 다시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복합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은 기술, 위협, 지뢰 때라는 세 가지 전략으로 집약됩니다.
North Korean missile technology advances with each test, heightening the threat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s neighbors.
스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21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기술을 진전시키고 미국과 북한의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며 잠재적으로는 미국 혹은 한국과 대화할 때 이용할 지뢰대를 강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발사를 복합적 의도의 결과로 보는 전문가들은 도발 시점에서도 치밀한 계산을 일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북한이 한국 새 정부를 시험해보고 주목을 끌기 위해 현 시점을 택한 게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시기에 주의를 다시 북한으로 돌리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또한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한국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린 북한의 이딴 도발을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의 2차 핵실험과 같은 맥락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내외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로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입니다.
The missile is designed to capture the attention of Washington. Trump seems to be distracted by other issues right now. Internal scandals, his current trip to the Middle East and Europe.
내부 정치 스캔들과 러시아와의 관계, 중동과 유럽 순방 등으로 집중도가 떨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주목을 끌려는 목적이 크다는 건데 발사에 성공하면 미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까지 점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페퍼 소장 외에도 북한의 성공적 발사를 몸값 올리기 과정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여기엔 협상 조건을 주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렐프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소장은 북한은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새 정부에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할 것이며 어떤 협상도 자신들 방식으로 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는 이 같은 행보는 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용과 어려움을 강조하려는 판에 박힌 전략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켄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 차원으로 보면서 문 대통령이 대북 위협과 비난 전략을 이어가면 북한도 벼랑 끝 전술을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의 거듭된 무기시험을 협상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 정해진 시간표에 따른 기술 개발 과정으로 이해할 때가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박 하버드 케네디 스쿨 코리아 워킹그룹 국장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미사일 시험 발사를 70번 넘게 했다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은 북한 정권이 명시한 완전한 핵능력 보유 목표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대 안보연구센터 부소장은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한국의 소위 햇볕정책 2.0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며 이런 분석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at I think advanc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program must be deemed as far more important than any possible benefits it might receive from Iraq Sunshine Policy 2.0.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때문에 햇볕 정책을 반복할 수 없을 것으로 믿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외교에 관심이 없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목적은 오직 안정적인 핵 억제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따라서 외부에서 어떤 압박이 가해지더라도 생존수단을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새로운 한국 정부와 화해하는 데 관심이 없으며 외교적 유연성을 보이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한국 내 전문가들도 북한의 이번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도발은 전력화를 위한 검증 차원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라는 지적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1일 지대지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전력화 배치를 위한 검증 차원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무기체계로 사용하기 위해선 양산과 함께 전력화 배치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무기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측면에서 또다시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입니다.
미사일은 자기들이 전력화 배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신뢰성, 그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험 발사도 안 해보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못하고서 무기로 쓸 수 없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무기체계로서 성공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다.
장 교수는 유럽과 미국 등의 경우 미사일을 개발할 때 시험 발사를 10번 이상 하는 반면 북한은 무수단의 경우 시험 발사 없이 전력화한 사례도 있는 만큼 북극성 2형을 몇 번이나 더 시험 발사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도 이번 북한의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는 전력화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지난 2월 발사 당시 발견된 미비점을 수정 보완한 차원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이번 발사가 실전 배치를 위한 시험 발사란 점에서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안정화 체계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또 탄두에 영상 송신 장비를 달아 이를 실제 지상에서 받아봤다는 점이 지난 2월 발사와 다른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4일 시험 발사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의 타격 목표가 미국 하와이와 알래스카임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며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그 전날 이뤄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소식을 전하며 지난 14일 화성 12 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위치한 미국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신형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한 그 기백으로 줄기찬 연속 공격전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2 미사일의 타격 목표가 미국 하와이와 알래스카라고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한 경계선, 레드라인을 언제든 넘을 수 있고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화성 12 미사일의 경우 탄두 무게를 550kg으로 상정했을 때 사거리는 4,500km 정도 나온다면서 탄두 무게를 줄이거나 단을 하나 추가할 경우 충분히 미국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 교수는 이와 함께 화성 12나 북극성 2형의 경우 ICBM으로 가는 징검다리며 북한의 주 목적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사거리 만 킬로미터 이상의 ICBM 개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단에 지금 백두산 엔진, 파이스톤 엔진하고 보조 엔진 4개, 보조 로켓 엔진 4개를 달고 그리고 2단에 뭐 물산 엔진 같은 거 하나 달면 그럼 사거리가 만 킬로 이상 나오겠네요, 충분히. 뭐 그렇게 지금 ICBM을 구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얘들이 아마 이제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할 거예요. 엔진은 다 있으니까 실제 이제 시스템 어떤 통합만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근접해 가는 거죠, ICBM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도 북극성 2형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는 결국 작전 배치를 넘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21일 탄도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한국 정부 들어 두 번째며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8회 11발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유관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다면서 유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각국이 상호 자극과 긴장을 가속화하는 행위를 피하고 한반도 정세를 이른 시일 내에 완화하도록 하는 한편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는 미국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가 주장했습니다.
Explicitly speaking, the DPRK nuclear deterrence for self-defense and the preemptive strike capability aimed at
북한 대표부 김인용 차석 대사는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회견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방어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핵 억제력과 선제 공격 능력은 북한을 적대시하고 고립시키며 억압하려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미국이 제재와 압력을 극도로 높여도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mind that the DPRK nuclear strike capability will be strengthened and developed.
미국이 반북 정책과 핵 위협,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는 한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은 강화되고 빠른 속도로 개발될 것이란 점을 미국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김차석 대사는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견은 지난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열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편에 서던지 미국을 포함한 나라 쪽에 붙던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If you are a country that is supplying or supporting North Korea, we will call you out on it. We will make sure that
미국은 북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나라를 공개적으로 지목할 것이며 모두가 그 나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이고 제재가 향하도록 할 것이라고 헤일리 대사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등 새 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협상에 능한 인물들을 기용함으로써 새 정부의 북핵 정책이 대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반영한 인사라는 평가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제네바 주재 한국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한 것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1일 만입니다. 한국의 외교안보를 총괄하게 된 정신임 안보실장은 외무고시 5기로 옛 외무보 시절 통상정책과장과 통상국장, 통상교섭 조정관 등 주로 통상 분야에 종사한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인사를 발표하며 행한 발언 내용입니다.
북핵, 사드, FTA 등 안보와 외교, 경제가 하나로 얽혀있는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 정신과 함께 외교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임 안보실장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문재인 후보의 외교자문단장을 맡아 외교정책 수립을 총괄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엔 청와대 외교안보특별임무팀을 이끌며 한국을 방문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보실장 자리에 군 출신이 아닌 정통 외교관 출신을 앉힌 것은 북핵 문제 등 안보 관련 현안을 압박보다는 협상의 무게를 두며 풀어가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일단 군인이 배제됐고
뭐 다자, 통상 이쪽에 일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북 기조에 있어서 강경 정책보다는 대화, 협력, 뭐 관계 개선 이쪽에 주로 그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 아닌가 싶네요.
강경화 후보자는 여성으론 처음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다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라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을 지낸 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등을 거치며 국제외교무대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외교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강 후보자가 국제외교무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의 당면한 외교위기를 해결하고 우리 외교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내에선 그러나 한반도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를 푸는데 이들의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안보 외교가 고도의 어떤 그 전문성하고 국제정세 현실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지고는 두 사람의 능력을 아직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추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를 통일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과 외교정책을 구상한 핵심 인사로 꼽혀왔고 홍석현 특보 역시 노무현 정부 때 미국 주재 한국대사를 지냈습니다. 중량급 인사 두 명이 통일 외교안보 특보로 기용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를 푸는 밑그림과 실천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 3월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8명이 아직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지 않았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들 탈북자 8명이 당시 체포돼 구금된 곳에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들을 국경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로버트슨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탈북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앞서 지난달 23일 이들 8명이 3월 중순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교통경찰에 불신 검문을 받고 신분증이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돼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가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가 주최하는 한국 무주대회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다수 포함된 ITF 시범단은 다음 달 23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ITF는 대부분 북한 선수들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을 다음 달 한국의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2017 WTF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조지 바이탈리 ITF 대변인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WTF 측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ITF 시범단이 다음 달 23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ITF 시범단은 리용선 ITF 총재와 바이탈리 대변인 등 관계자 6명, 그리고 선수와 코치, 의료진 등 27명을 포함해 모두 3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2명에서 23명으로 이뤄진 선수단에는 북한 태권도인들 외에 미국과 영국,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그린란드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24일에서 30일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막식 무대에서 시범 공연을 보이고 7월 1일 서울을 떠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지난 3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뤄진 WTF와 ITF 대표들 간 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회의에는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리용선 ITF 총재, 한국의 조종원 WTF 총재가 참석했습니다. 당시 양측의 협의 내용은 지난 4일 미국 태권도 타임스의 정우진 대표가 리용선 총재로부터 전달받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그 총재를 맡고 있는 그 리용선 씨가 합의가 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뭐 6월에 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한국 무주 태권도원에서 공연을 하고 9월엔 한국 시범단이 평양 무대에서는 문제를 스위스에서 만나서 의논한 걸로 들었습니다.
ITF 시범단의 한국 공연이 성사되면서 국제 태권도 연맹 주최로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리는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 한국 선수들이 주축이 된 WTF 시범단이 참가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바이탈리 대변인은 양측 대표들이 다음 달 무주에서 만나 WTF 시범단의 평양 답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망이 매우 밝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the ITF would like to do is to extend an invitation to the WTF International Demonstration Team to come to Pyongyang for the occasion of our World Championships this September.
1973년 시작돼 2년마다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올해로 23회를 맞았고 한국 개최는 7번째입니다. ITF의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는 올해 20회로 북한은 지난 1992년 이후 19년 만인 2011년 제17차 대회를 연 뒤 6년 만에 다시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은 지난 2014년 8월 중국 난징에서 상대방 경기 교차 출전과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의향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 주최로 열린 세계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 태권도인들이 주축이 된 시범단이 개막식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게 원어민과 함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So we're gonna get started very soon. But first, I just want to let you.
지난 토요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빙라이프에서 탈북자와 원어민 강사가 함께 모인 오픈하우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빙라이프는 북한에서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계 이웃들과 연합하는 비정부 기구입니다. 서빙라이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영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원어민과 탈북자를 서로 연계해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플러스 영어 학교인데요. 지난 토요일은 원어민 강사와 탈북자들이 서로 다 같이 만나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Not at all. It's very easy in Korean. Kaing. Kaing. It's cute. So my name is Sally or Haesong in Korean name. We just had a introductory session.
서빙라이프에서는 이렇게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을 지원하고 탈북 난민을 구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국장입니다.
2플러스 영어학교 2017년도 과정이 3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멘토링이 또 3월부터 시작한 그분들이 한 두 달 정도 지금 지났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영어로도 했는데 아마 말이 좀 잘 안 통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것이 좀 전달이 잘 안 됐다거나 사실 원어민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 봉사자들도. 그래서 서로의 문화를 좀 알아가고 또 하나는 나하고 그 선생님 1대1만 했으니까 그 선생님밖에 모를 텐데 또 이 선생님은 자기 학생밖에 모를 텐데 이 믹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믹서 이제 그야말로 섞이는 거잖아요. 섞여서 함께 문화도 나누고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친구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가 시간을 마련하고자 믹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살면서 원치 않게 임신까지 하게 된 탈북 여성들 중에서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사는 미혼모 탈북자를 돕기 위한 일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 탈북 고아를 돕고 있는 소망의 집이라는 고아원과 구출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약 300여 명을 구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이에요. 지금 오늘 보신 E++ 영어 학교가 저희 간판 사업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주로 또 타겟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돕고 싶은 분들이 싱글맘들이에요. 그분들을 돕고 또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서 그거 에 대한 이제 같은 어려움을 나누고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So first I want to introduce to you our serving life.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에게 원어민 선생님을 연계해 수준별 그리고 목적에 맞춰 영어 회화를 배우는 E++ 영어 학교는 특히 탈북 학생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서 조금씩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탈북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는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제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진짜 한국어 강의 마저도 다 교수님들이 영어라던가 외래어를 쓰시니까 수업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절실함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막 학원 같은 데 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베이스가 없어서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단 상황과 관련된 예시들을 들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궁금해가지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해서 이제 북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이렇게 관련돼 있는 어떤 뭐 탈북민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든지 제가 짧게 이렇게 단어 찾아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선생님도 이제 막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눈물도 흘려주시고
그리고 원어민 자원봉사자들 역시도 탈북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닫힌 국가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원어민 강사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가 조금 이렇게 수업 분위기가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펠로십이 가능한 분위기라서 저는 그냥 저도 저의 삶을 오픈하고 그 친구들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의 삶도 이렇게 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냥 삶 되게 뭐 특별한 거 말고 그냥 삶 살아가는 게 어떤지 하고 저도 외국인이니까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네.
서빙라이프에서는 영어 학교뿐만 아니라 국내 정착한 탈북자 그리고 북한에서 여전히 인권을 억압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클래스 수업뿐만 아니라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5박 6일 동안 제주도에서 저희가 영어 통일 캠프를 엽니다. 그래서 남북한 청소년 청년 통일 캠프고요. 첫 번째 목적은 영어를 제대로 수업 시간 외에 좀 더 재미있고 활동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통일을 미리 경험해보고 연습해보자라는 기념이 있고요. 서로를 위해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한국에서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내각을 비롯해서 주요 인선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파격, 탕평 이런 평가가 따라붙는다고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 중책을 맡길 지명자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중 일부 인사들에 대한 인선인데요. 이 발탁된 인사들의 인선 배경과 또 남다른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인사가 장관으로 발탁됐고요. 어려움을 딛고 자수성가한 인물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지명됐기 때문입니다.
네.
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면 전임 정부에서 일을 했거나 뭐 야당에서도 일을 했다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또 한국 70년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을 지명했다 뭐 이런 것도 파격 중에 파격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파격 인선으로 화제를 모으는 인물 가운데 이 사람 이력을 좀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흑수저 출신의 경제수장 후보자가 또 화제를 모으고 있군요.
네. 그 문재인 정부의 내각 파격 인사 중 말씀하신 대로 그 탕평 인사, 파격 인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입니다.
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여인 소년 가정이었고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상고를 다녔답니다.
네.
고졸 출신으로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학력의 벽을 절실히 느끼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학업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고요. 후에는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통 관료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기용했던 인물이었다는 점도 지금 주목을 받고 예.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능력만 있다면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기용하겠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파격 탕평 인사 의지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장관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죠?
네네. 국회 인사청문회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자질 또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후보자의 재산이라든지 병역, 학위 이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 형성 과정, 뭐 병역 다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문재인 정부로서는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1기 내각 구성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등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인사 검증이 시작됩니다.
예.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 한국 사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취임부터 인물 기용까지 파격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 또 파격적인 휴가 소식도 들어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첫 휴가를 갔습니까?
네, 오늘 하루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당선인 기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탓에 뭐 쌓여있는 피로도 풀어야 하고 나머지 내각 인선 구성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했다는 것이 대통령이 휴가를 쓴 이유라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네.
어제 그 일부 내각의 책임자를 직접 발표한 후에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사저로 하루짜리 휴가를 떠났는데
예.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역시 뉴스거리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사저가 서울 홍은대동에도 있고 또 지방이죠. 양산에도 있나 보네요.
네, 그렇다고 크게 부자라고 얘기되지는 않습니다.
예.
청와대 입주 전에 살던 홍은동 집은 부인 김정숙 여사 명의로 된 그 25평, 뭐 흔히 말하는 서민형 빌라이고요.
예.
대선 준비를 하면서 지난해 마련한 곳이라고 합니다. 양산 사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전원 생활을 위해서 마련한 곳인데 이게
예.
가장 편한 집이었다고 여러 번 그 언론을 통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어제 양산에 도착한 대통령 부부는 사저 인근에 있는 부친의 묘소를 참배했고요. 휴가를 알고 찾아온 이웃 주민들 또 방문객들의 요청에 사저 밖으로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루 휴가를 내서 시골 집을 다녀오고 또 부친의 묘소도 둘러보고 뭐 평범한 서민들 혹은 직장인들의 휴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평범에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입니다.
예.
평범에서 파격적이다, 뭐 이런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그 평범한 근로자들의 연차 휴가는 근무 연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휴가를 낼 때마다 아무래도 상사의 그 결재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도 취임 13일 차에 31일짜리 연차 중에 하루를 썼고 그것도 네. 휴일에 이어지는 월요일에 연차를 쓴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풀이가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예.
나도 용기를 내서 월요일 연차를 한번 내보겠다. 대통령도 내는데 나는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연차는 누가 결제해주나. 뭐 이런 평범해 보이는 대통령의 휴가를 반기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오늘 하루 휴가 중에도 모친이 살고 있는 부산 영도로 인사를 다녀오는 모습이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경호 차량이 아니라 그 25인승짜리 미니버스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다 타고 아주 간편하게 이동했다는 것이 또 평범해서 파격적이라는 평가의 한 모습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경상남도 진영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에 청와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서울을 상징하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을 했네요. 서울 한복판에 이른바 공중공원이 들어섰습니까?
네. 서울의 상징 서울역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로 향하게 됩니다. 한국의 첫 공중공원이 지난 20일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예.
1970년에 개장해서 지난 45년 동안 자동차 길로 쓰였던 이 서울역 고가도로가 3년여간의 단장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중 산책길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예.
20일 날 개장을 해서 개장 첫날과 이튿날 어제까지 이곳을 다녀간 사람이 26만 명이었다고 하고요.
예.
서울역 고가도로를 직접 걸으면서 그 변신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공중공원으로 탄생을 했습니다만 한때는 이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어서 도로가 워낙 낡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왕복 1차로, 왕복 2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수송량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이 남대문 시장에 물자를 대주던 만리동이라든지 청파동,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곳에서 실은 자재가 자동차를 타고 막힘없이 남대문까지 올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상징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예.
그동안 쉼 없이 자동차를 실어 나르면서 철거해야 할 정도의 위험 시설이 됐던 겁니다.
예.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철거 말고 다르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역사적인 의미는 살리면서 꽃과 나무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도심 속의 공간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모델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군요.
첫날 이튿날 26만 명이 다녀갔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폭이 10m 정도가 되고요. 길이가 1150m 길인데 이곳에 사람의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높이가 15m 정도 높이에 이렇게 공중공원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올라서 서울역 광장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아주 색달랐다고 합니다.
네.
또 북쪽으로 보이는 북한산이라든지 인왕산의 풍경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걸어서 남대문 시장으로 남산 쪽으로 또 뭐 말리동 고갯길로 오갈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신기해 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기밀 보고서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이란의 계속적인 지원이 아사드 정권의 이 같은 잔혹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과 신뢰할 만한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40만 명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민간인입니다. 2012년 이래 아사드 정권은 도시 밀집 지역에서 배럴 폭탄 등을 이용해 공습과 폭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알레포 지역의 병원 시설을 수차례 공습해 환자와 의료진 등을 살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납치와 고문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때리거나 전기 고문을 가하고 심지어 강간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많은 비정부 기구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아사드 정권은 6만 5천에서 11만 7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억류했습니다. 게다가 세이딘 나야 군사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수천 명을 재판 없이 교수형에 처하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스튜어트 존스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해당 교도소 내에 화장시설을 설치해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처형된 이들의 유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2주 전 터키와 러시아, 이란은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회의를 열고 폭력 사태를 해소하고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탈분쟁 지역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휴전협정의 실패에 비춰볼 때 미국은 이번 합의를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스 차관보 대행은 아사드 정권은 민간인과 반군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이 유엔 호송차에 대한 공격, 알레포 공습, 민간인에 대한 화학 무기 사용 등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돕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 사태에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아사드 정권이 끔찍한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